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영화 동네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실무 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나 미북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의 기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이 실패가 아니었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But I had a war. Because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to war. 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할 수 없는 합의였기 때문에 협상장을 걸어나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희망했던 곳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진전을 이뤘으며 또 교훈도 얻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회담은 결렬됐지만 실패는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윤국환 기자가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예, 사실 이번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예.
이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는 그런 그 관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건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또 워싱턴의 전문가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측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자세하게 파악하는 그런 자리가 됐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이번 협상의 세 가지 주요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 문제,
예.
그리고 새로운 관계 수립,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대가 원하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비핵화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에서 절충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다른 부분에서의 말하자면 의견 일치를 본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이번 회담을 끝으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은 합의 결렬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틀 안에서 다음번에 다시 만나고자 한다면은 이것 자체가 말하자면 다음 회담을 위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것이 실패는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떠나면서도 또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예.
얼굴을 붉히고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오히려 다음을 기약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라고 하면서 다음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도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최연기 기자는 이 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기대를 모았던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워싱턴에서는 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볼튼 보좌관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초에는 이제 많은 언론이나 관측동들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뭔가 그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그래도 비핵화 방안 정도로 아마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예상과 달리 회담이 깨지고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결렬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그 당초에 그 미국의 그 비건 대표가 얘기하던 단계적 비핵화 이것이 아니라 미국이 비밀 핵시설 이거 폐기해야 된다. 이걸 적시하면서 얘기를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것을 신고 검증 사찰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폐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회담이 결렬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의문은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각났을까 이런 건데요. 이것이 이제 그 전면의 그 비핵화, 전면적인 비핵화는 그 원래 그 존 볼튼 보좌관의 그 아주 평소 지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 볼튼이 이번에 확대 회담에 이제 그 참석을 했고 거기서 아마 존 볼튼 보좌관의 건의 이런 것을 그 받아들여서 이것이 결렬된 게 아닌가 이런 그 의혹이 많고요.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이쪽에 협상파, 단계적 비핵화 쪽에 이제 기운 그 비건 대표 같은 인물도 있고 또 존 볼튼처럼 저 북한이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그 안 하려고 그런다, 속이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전면 비핵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존 볼튼의 그 건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회담을 결렬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 중심추가 당초에 좀 그 비건 대표가 얘기했던 단계적 비핵화에서 전면적 비핵화, 북한 입장으로 좀 강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쪽으로 기운 것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곧 협상팀을 보내고 싶다 이런 말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다음번 그 협상과 관련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게 됩니다.
예.
그 영어로는 폼페이오 장관이 in couple week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나 3주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말에 따르면 사실 3월달 안에 평양에 실무협상팀을 다시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나 북한 측과 폼페이오 장관 스스로 북한 측과 사전에 뭔가 약속을 했던 거라나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유화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구체성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볼튼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는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볼튼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회담이 실패가 아니다, 진전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번 회담이 저 실패가 아니려면은 바로 미국 회담이 이어지고 거기서 당초 미국이 얘기한 조건, 그 이번 회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전면적이나 뭐 비밀 핵시설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이제 방안이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봐라, 그때 결렬시켰기 때문에 다음번 회담에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느냐. 따라서 지난번 실험이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가 아닌 것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제 이렇게 계속 그 굉장히 중요한 외교안보 쪽 인물들이 이제 평양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위험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번 하노이 핵실험에 상당히 이제 실망을 하고 놀랐다는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북한이 이런 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는 도저히 앞으로 회담 협상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초반에 얘기했던 거하고 달리 회담장에 들어가서 막 뒤집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북한이 1월 신년사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길을 가겠다. 이것은 미국과 회담을 끊고 그야말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요. 그쪽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미국과의 협상을 해서 비핵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그 북한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볼튼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미국이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만 보내는 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국무부 고위 관리의 7일 언론 브리핑을 보면 제재 문제와 단계적 비핵화 해법 등에 대해서 북한이 그 요구를 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 브리핑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사실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볼튼 보좌관 그리고 폼페오 장관의 언론 인터뷰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추후 회담을 원한다든지 또 유화적이라든지 이런 언급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예. 이 7일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익명을 전제로 한 언론 브리핑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예. 앞으로의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 그런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내용을 보면요. 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예.
그전에는 체제 완화나 해제는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 비핵화 후 보상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단계적 비핵화 방침. 사실 이것은 이미 이제 미국 정부가 처음에 그 일괄 타결 그리고 전면적인 비핵화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돌아선 것으로 그렇게 많이 관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얘기를 했었고요. 또 폼페오 장관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누구도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것이고요.
예. 예.
또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주로 한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미국 전문가들도 일부 거기에 공감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요. 그 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고위 당국자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아주 짤막하게 대답합니다. 노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분명하게 차단하고 있고요.
예.
북한이 핵무기 이것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라든지 그다 여러 모든 대량 살상 무기
예.
그리고 이런 시설들 핵물질 이런 것들을 다 동결하고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그 추가 협상에 응할 여지가 있을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든지
예.
평양에 실무팀을 보내겠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원칙적이고 오히려 더 강화된 듯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그 비핵화 협상의 그 전도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다시 또 부정적인 쪽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번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이제 계기가 됐던 거고요. 저희가 뭐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면적인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주 문서를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변핵 시설은 물론이고 비밀핵 시설, 미사일, 핵무기, 생화학무기, 핵탄두 이거에 이르기까지 다 폐기를 해라
예.
이런 내용을 문서로 줬다니까 이것이 이제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국무부 백악관에서 이곳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하등 그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협상이 재개되고 다시 이것이 될 때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이 다 되는 게 좋겠지만 이것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 이거는
예.
저희가 그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협상 이런 것은 그 상대가 항상 있는 것이고 또 과거 사례도 보면은 미국이 처음에 얘기했던 입장이 실제로 협상과 회담을 거쳐보면 상당히 후퇴하기도 하고 절충이 이루어진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은 틀림없고 과거보다는 조금 강경해졌다면 강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예. 자, 그렇게 보면 이 미북 협상 재개가 뭐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입장을 놓고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볼튼 보좌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협상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하지만
예.
그 뒷부분에 보면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제기한 여러 가지 그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올지를 결정해야 된다, 먼저.
예, 예, 예.
그걸 보고 이제 앞으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일단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사안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사실 북한이 거부했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 맥락이라면 상당히 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한 체제 일부 완화
네.
그리고 단계적인 해법 여기에 대해서 수용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완강한 입장을 밝힌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평양에 말하자면 실무 협상팀을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은 일단 현재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상당한 신경전을 보이는 그런 양상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 대자를 다시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만약 평양에 실무팀을 보내겠다고 하면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좀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양측 간의 그 하노이에서 아무런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거리가 오히려 회담 전보다는 굉장히 커진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담이 결렬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간 건데요. 특히 그동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비밀로 붙였던 그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죠. 그 비밀 핵시설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예.
당장 이 문제를 그러면 미국이 이것을 폐기하라 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이것을 시인을 하고 저 좋다 이것도 내가 할 테니 제재를 풀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것은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약속을 깬 건 당신이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러고서 그냥 그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어쨌건 그냥 뭐 김정은 위원장 단독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당정군 또 군부 간부들을 모아놓고 상당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입장이 정해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미국하고 협상을 하든지 협상을 안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 미북 간의 그 협상 재개 이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 먼저 이 미북 협상 결렬 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양의 기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그리고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다시 열차를 타고 5일 평양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한 기록 영화 음성을 잠깐 들어보시죠.
하노이 소녀회담에서는 두 번째로 되는 일본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북한 조선 중앙방송 보도를 들어보셨는데요. 북한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까?
예, 회담이 끝난 지 나흘 뒤죠. 8일.
예.
8일에 이제 그런 사실들을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 노동신문의 논평을 보면은 회담이 뜻밖에도 합의문이 없이 끝난 데 대해서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내외에서
예. 예.
그렇게 말하면서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노동신문이면은 북한 주민 누구나 다 일반 주민들이 보는 그런 예. 관영 매체 아닙니까?
네.
주민들에게 이제 그 상황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북한은 그 말하자면 회담의 실패와 관련해서 미국을 격렬하게 비난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추가적으로 다음에도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말하자면 공식 입장은 상당히 좀 자제된 톤으로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를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 결렬에 실망을 크게 했겠지요?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난번 그 하노이 시간으로 28일 그 회담이 결렬되고 그날 밤에 새벽에 그러니까 아마 1일 날 새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일 날 새벽에 그 북한 측이 그 현지에서 하노이 현지에서 이제 급히 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거기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그 입장 을 밝혔습니다. 제재에 대한 자신들의 그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주장이 그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자리에 그 배석했던 그 최선희 외무성 부장이 그 기자들과 간단히 그 몇 마디 문답을 주고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번 그 조미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의 이런 계산법에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의 그 조미 회담에 의욕을 잃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외무성 부상의 입을 통해서지만 하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이번에 어쨌든 놀래고 실망했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번 그 회담에 앞서서 당초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는 지난번 아마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그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성공을 해서 여기서 뭔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 방안 이 정도로 해서 미국과 관계를 좋게 하고 이 요새를 몰아서 제재를 풀고 또 중국으로부터도 좀 원조를 얻고 이어서 한국 서울을 방문해서 경제적 성과를 좀 얻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돼서 이 같은 시나리오가 어쨌든 다 그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망한 건 물론이고 아마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과 계속 반발하고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나의 길을 갈지 아니면은 다시 새로운 조건에서 한번 그 협상을 해볼지 상당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수립한 전략에 이제 차질이 온 건데 어떻게 이걸 뭐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사실 그 가장 큰 차질은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그 협상 전부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나왔지만
예.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그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핵 포기를 선언하면서 병진 노선, 이른바 경제 건설과 핵 개발을 동시에 이룬다는 병진 노선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쪽으로 지금 북한의 정책 방향을 확정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어떤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들, 이런 것들이 전혀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제 제재 완화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중국과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 회담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과 없는 회담을 계속하는 것도 그야말로 국내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면초가라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거론했다고 하는 이 정상회담에서 거론했다고 하는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네, 당초 이제 비건 그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그 지난 1월 30일 그 스탠포드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당시에 많은 언론이나 관측통들은 영변 핵시설 플러스 한두 개 정도의 핵시설 아니면은 무슨 다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겠나 이런 관측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게 북한의 전 그 면적인 비핵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변 그리고 비밀 핵시설 그리고 미사일 핵탄두 핵 프로그램 생화학무기 이런 것을 다 이제 없애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요. 이번에 어쨌든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그야말로 전면적인 굉장히 강도 높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이제 입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북 간 협상은 하노이 회담에서의 논의를 전제로 진행이 될 텐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될 겁니다.
네.
또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이 제재 문제가 역시 가장 큰 말하자면 난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 미국이 제재 관련해서 그게 완화가 됐던 해제가 됐던 일정 정도 입장을 바꾸고 또 북한이 영변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 강조했던 빅딜이죠. 그 말하자면 주요 핵시설의 전면적인 폐기와 검증, 사찰 이런 부분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예.
그렇다면은 사실 그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지 않고는 아마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만남 자체가 굉장히 큰 진전이 되는 상황이 아마도 빚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관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앞서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또 그 결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이 회담이 열리게 된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뭔가 합의의 가능성을 그 사전에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전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 실무자들이 다 만들어놓은 합의문을 결국은 서명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를 결과로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거 자체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평양의 기류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뒤에 귀국하는 기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청을 한 전화였죠.
그렇습니다. 28일 이제 하노이에서 그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갖고 이제 바로 전용기 올라서 이제 워싱턴으로 향했는데요. 전용기 타고 가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회담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저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관계도 좋고 회담을 뭐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좀 김정은 위원장을 잘 좀 만나서 좀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도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그 미북 관계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로 해서 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종이에다 써놓고 보면은 도저히 접점이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만나기도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상당히 결렬되고 교착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돌파구를 열고 중재를 해서 이제 다시 대화가 이어졌기 때문에요. 이번 이런 국면에서도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관측동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올까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그게 워싱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 얘기를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대화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중재라는 말을 좀 해달라는 거를 중재라는 말을 7차례나 했다고 한국의 여당 대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말하자면 회담의 동력이 꺼지기 전에 빨리 만나서 양측을 만나서 중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한 빨리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좀 잡으려고 할 것으로 한국 청와대가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조만간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또 회담 이후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돌렸는데 그의 일상생활이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그가 앉아있는 곳에만 비가 내리는데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대화 도중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죠. 뭐 코코아 한 잔 타드려요? 천연 카카오씨로 만들었고 인공 감미료도 안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입니다. 이 시간은 영화와 함께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첫 방송으로 함께했던 트루먼 쇼 어떠셨어요? 연출로 만들어진 가짜 인생 속에서 혼자만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 트루먼의 이야기를 담은 트루먼 쇼 오늘도 이어질 텐데요. 지난주 트루먼이 피지섬으로 떠나려는데 비행기도 버스도 탈 수 없어 발이 묶였습니다. 트루먼은 과연 피지섬으로 떠났을까요?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굉장한 장수 인기 프로그램의 주인공 트루먼이 지난 30년간 진짜라고 믿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트루먼 쇼. 영화 속에서 트루먼 쇼를 소개하는 짧은 이야기 트루토크 먼저 들려드리고요. 트루먼 쇼 후반전 자세히 만나보시죠.
1.7 billion were there for his birth.
220 countries tuned in for his first step. The world stood still for that stolen kiss. And as he grew, so did the technology. An entire human life recorded on an intricate network of hidden cameras and broadcast live and unedite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o an audience around the globe. Coming to you now from Sea Haven Island, enclosed in the largest studio ever constructed, and along with the Great Wall of China, one of only two man-made structures visible from space. Now, in its 30th great year, it's the Truman Show!
PG섬으로 떠나는 교통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트루먼. 어느 날 트루먼은 자는 척하며 인형에 이불을 덮어놓고 카메라가 없는 경로로 달아납니다. 트루먼 쇼는 갑자기 방송 중단되고 트루먼을 찾으러 온 마을 사람들 역의 배우들이 총출동하는데요. 해가 지고 트루먼을 찾기가 힘들어지자 감독은 갑자기 태양을 띄웁니다. 피지섬에 가기 위해 혼자서 배 산타 마리아 호를 타고 항해 중인 트루먼이 포착되는데 트루먼 쇼는 다시 시작되고 감독은 트루먼의 항해를 막기 위해 세트장의 기후 프로그램을 조정해 배 주변에만 폭풍을 일으킵니다. 큰 파도가 두 번 치고 난 뒤 배가 뒤집히는데요. 하지만 물에 빠진 트루먼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갑자기 배가 어딘가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트루먼이 항해하던 바다는 진짜가 아니라 세트장이었던 건데요. 충격을 받은 트루먼은 주먹으로 세트장을 마구 내리치다가 계단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계단은 바로 세트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 감독은 이 세상엔 진실이 없지만 자신이 만든 시헤이브는 다르다며 트루먼은 여길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루먼은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나중에 못 볼지도 모르니 미리 말해두죠. 좋은 오후, 좋은 저녁, 좋은 밤 보내세요. 지금 들려드린 곡은 트루먼 쇼 주제음악 중에서 A New Life,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호주 출신의 피터 위어 감독은 영화 트루먼 쇼의 장소인 시헤이브는 서구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은 사회에도 언제나 통제와 비현실적인 상황이 공존하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트루먼 쇼의 시청자도 미디어의 상업주의를 모르는 체하며 내버려두는 공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트루먼이 세트장을 빠져나가자 트루먼 쇼의 한 열혈 시청자는 동료에게 다른 채널에선 뭐 하냐며 더 재미있는 채널을 찾는 장면에서 알 수 있죠.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다리 위에서 트루먼이 아버지와 재회할 때 흘러나왔던 곡입니다. 트루먼 쇼 영화 음악 중에서 재회, Reunion 듣고 오시죠. 트루먼 쇼 테마곡 중에서 재회, 리유니언이었습니다. 한 영화 평론가는 이 영화는 미디어 자체에 대한 풍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목하기보다 매체를 통해 다른 세계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현대인에 대한 우울한 은유가 담겨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작가는 트루먼이 비상구를 통해 세트장을 빠져나가는 트루먼쇼의 마지막 장면에 담긴 트루먼의 행동이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준다고 하는데요. 트루먼쇼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건 기후변화와 불평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떤 제한구역 밖에서의 진짜 행동은 헛된 것 같지만 한계를 뛰어넘어 지평선으로 나갈 거라고 말합니다. 트루먼 쇼를 본 관객들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진실인가? 우리들과 닮아있다. 소름 끼치도록 대단한 영화. 유리벽 안의 우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영화. 불안한 현실보단 예쁘게 포장된 그곳이 천국. 단순한 코미디가 아닌 듯 섬뜩했다와 같은 소감을 전했네요. 트루먼이 사라지자 동네 모든 주민들이자 배우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단체로 트루먼을 찾아 나설 때 나오는 음악이죠. 트루먼 쇼 영화 음악 중에서 노래, 성가라는 뜻의 앤썸 들려드릴게요. 짐 캐리 주연의 1998년 개봉작 트루먼쇼 함께했는데요. 트루먼의 진솔한 일상에 감동과 재미를 느꼈던 시청자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의 마음을 뺏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해보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오늘의 영화 동네 명대사는 감독 크리스토프가 트루먼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지만 내가 만든 그곳은 다르지. 어떻게든 트루먼을 쇼에 남게 하려고 했던 말이었죠. 영화 동네 지난주와 이번 주 이틀에 걸쳐서 들른 곳은 30년 동안 전 세계에 한 남자의 삶이 고스란히 텔레비전으로 생방송된 이야기를 담은 지상 최대 실제 드라마 쇼, 트루먼 쇼였는데요. 어떠셨어요? 당신의 삶이 허락도 없이 몰래 생방송되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인기 프로그램의 주연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트루먼처럼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건가요? 마지막으로 트루먼쇼 주제음악 중에서 트루먼이 전 세계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흘러나오던 음악이죠. 트루먼쇼 오프닝 음악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지고 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Sports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스위스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가 개인 프로 통산 100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40세 가까운 나이에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페더러의 기록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페더러는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프로테니스협회 ATP 투어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 남자 단식 결승에서 그리스의 스테파노스 치치파스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몇 달 뒤에 38살이 되는 페더러와 만 21살 치치파스의 대결은 두 배 가까운 나이차만큼이나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페더러는 내가 첫 우승을 차지했을 때 치치파스가 태어났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농담으로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페더러의 첫 우승이 2001년, 치치파스가 태어난 해는 1998년으로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페더러가 처음 직업 선수가 된 때가 바로 1998년입니다. 치치파스 출생 당시 페더러는 이미 코트를 누비고 있었던 건데요. 데뷔 후 21년, 첫 우승 후 18년 동안 차곡차곡 우승 횟수를 쌓아온 페더러는 이번에 개인 통산 100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테니스 역사상 이전까지 단 한 번밖에 없던 대기록인데요. 앞서 유일한 100승의 주인공은 미국의 지미 코너스였습니다. 109차례나 우승컵을 들어올려 독보적인 기록을 지키고 있는데요. 페더러가 두바이 대회에서 우승을 확정한 직후 코너스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 자릿수 우승 클럽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하면서 그동안 혼자서 조금 외로웠다고 페더러를 향해 적었는데요. ATP 투어 100승은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업적이란 말입니다. 페더러에게도 100승을 이루기까지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2001년 이후 2015년까지 1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가 2016년 무릎을 다친 뒤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그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포기하고 은퇴설이 돌았습니다. 페더러가 한동안 대회에 나서지 않자 나이가 들어 기량이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듬해인 2017년 보란 듯이 4대 주요 대회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그해 여름 윈블던과 작년 호주 오픈까지 1년 새 메이저 대회 3개를 제패하면서 경쟁자들을 압도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호주 오픈 우승은 메이저 대회 20승이라는 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로저 페더러의 이름을 세계 테니스 역사에 크게 새긴 사건이었는데요. 이번에 통산 100승까지 이루면서 페더러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남자 프로테니스는 4강 체제입니다.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 독일의 알렉산더 지베레프, 그리고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가 공식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자리 잡았는데요. 부상 이후 순위가 크게 떨어졌던 페더러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페더러는 여세를 몰아 곧장 101승 도전에 나섰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지금 진행 중인 인디언 웰스 마스터스 대회에 출장했습니다. 조코비치와 나달, 지베레프를 비롯한 상위권 선수들이 총출동했는데요. 페더러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테니스 애호가들은 저마다 다른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미 코너스가 세운 109승 기록을 깰 것인가에 대해 온라인과 스포츠 매체들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견은 딱 반씩 갈립니다. 우선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아무래도 페더러의 나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9승을 추가하려면 40세가 될 때까지 매년 여러 번 우승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할 수 있다는 쪽은 나이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페더러가 최근 영리하게 체력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몇 년은 충분히 기량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페더러는 클레이 코트 대회는 건너뛰고 그레스 코트와 하드 코트 대회에 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레스 코트와 하드 코트에서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착실히 승수를 챙길 것으로 팬들은 기대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조금 전에 클레이 코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흙바닥을 다진 테니스 경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레스 코트는 잔디 경기장이고 하드 코트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된 딱딱한 경기장인데요. 경기장 특성에 따라 선수들의 대결 양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흙바닥에서는 습기 때문에 공의 속도가 약해져서 강한 공격이 효과를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가 탄탄한 선수가 유리한데요. 라파엘 나달이 특히 이런 환경에 강해서 클레이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세계 1위였다가 은퇴한 스페인 출신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도 클레이 코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잔디에서는 공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빠른 공을 구석구석에 보낼 수 있는 공격형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바크 조코비치가 그레스 코트에서 강한데요. 영국의 앤디 머리와 1990년대 세계 최강자였던 독일의 보리스 베커도 잔디에서 승리를 많이 챙긴 선수들입니다. 대회가 시작될 때마다 경기장 종류를 보고 이번에 이 선수가 유리하겠다, 저 선수는 조금 고전하겠네 하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전망이 들어맞는지 결과를 살피는 것도 프로테니스를 보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스위스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의 통산 100승 소식 살펴봤고요. 테니스 경기장 종류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잔디밭이 파랗게 보인다는 우울한 감정에 관한 노래인데요. The Grass is Blue, 노라 존스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I've had to think up a way to survive since you said it's over. Told me goodbye. I just can't make it one day without you, unless I pretend that the opposite's true.
지금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에서 듣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만나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자유와 기회의 땅, 미국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부강한 미국을 만드는 원동력, 지성의 사인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뉴스 속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뉴스 따라잡기까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함께하시면 미국과 세계가 보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밤 10시와 새벽 4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